이 교회가 태동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 초반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강림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이 가운데 그 초대교회가 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당하게 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놓이게 되는데 23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놓이게 됐다.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전 단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합하여 놓아주었으니 잡았다가 다시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놓이게 된 다음에 자기들의 동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이렇게 말을 알리게 됐을 때그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비록 그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지만 박해를 하지만 오히려 그런 외부의 박해가 그들로 하여금 더 위축이 되지 않게 하고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어떤 핍박과 박해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듣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 이르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본질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듣고 위축이 되거나 교회가 분열하거나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이 되는 말씀을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이한 성령에 의해서 한 구원받은 자 하나의 그런 모든 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한 마음이라는 것은 막 내가 한 마음이 돼야 되겠다, 막 이렇게 힘쓰는 거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그들로 하여금 더 결속시키고 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라는 본질이 어떤 본질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공동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를 여실히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초반부서부터 사도행전 교회에서 가르쳐준 게 뭐냐면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 강림하셔서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구분점이 성령님이세요. 삶을 바꾸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3,000명 신도들도 이전 회개하기 이전 삶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은 완전히 차별화되는, 완전히 그들의 삶의 분기점을 가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거, 말로만 실질적으로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 받았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3,000명 신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서 이것저것 내거네거뭐 가르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게 뭐를 말해주겠어요? 복음의 위력,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지 않는 자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들이 핍박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제사장과 이 장로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잡혔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 뭐라고 그러냐면 불러서 그들이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전 달리기 보면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이렇게 담대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런 삶이 결국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삶입니다. 복음과 하나가 되는 삶, 복음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달라요. 이 핍박 가운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들이 예수님을 거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참 애매한 말이지만 잘 보시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을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 성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 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감찰해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봐달라는 것이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라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감찰하고 봐주시고 저들의 계략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핍박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에 복음을 이제는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끊임없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계속 못하게 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굽어 살펴봐다 감찰해 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다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감찰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응당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반면에 또 종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위협함과 관계없이 그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위협함 생명을 위협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그 계략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저들은 저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위협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 역행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표적과 기사 병을 낫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기도하는 게 지금 뭐냐면 어떤 선상에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해야 될게뭐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 성령 충만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일을 온 심혈을 경주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만큼 응당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여기 그 책임이 여기 보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지만 또 32절에 보면은 삶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여줍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3천 명이 이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고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어요? 이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시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라. 누가 지금 하나가 되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그런 의미에서 그 성령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게 이런 희생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 이 자기 재물이 자기의 소유된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걸다 팔았기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다그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은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 공동체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랐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담대히 나가서 겁 없이 전파할 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는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내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며 정말 변화될 수 없는 모습들 그들의 삶 속에서 생겼던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이것 내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권을 버리며 포기하며 희생적 나눔의 삶을 살았던 것이 초기 공동체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삶이 여기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그 성령님의 뜻을 사람들은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 제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주장하는 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23절,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또한 증거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말씀 전파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증거했다는 거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듣는 무리가 또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다 지금 은혜를 받는 삶, 그리고 또한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리고 은혜 받아서 주의 뜻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에 값을 가져다. 여기도 지금 희생적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삶이,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희생과 정말 한 마음과 하나 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마만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자기의 어떤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이 공동체가 뭐냐면 자기 것을 여기서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 분명히 자기 것이죠. 자기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자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 주장이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뜻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 하나 된 모습, 바로 그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에 우리가 이행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실질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행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